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허락하신 2014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네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고 하신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더 확장된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견표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믿음이 더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와 우리가 충성이 우리의 순종이 더 넓게 넓게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개인개인마다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 찬양대 찬양이 참 좋으네요. 그 469장을 편곡한 것 같은데 집사님 편곡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 찬송가 469장을 합창곡으로 편곡을 했는데 너무 저 편곡을 잘했네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편곡을 잘했어. 근데 편곡을 잘해도 부르는 사람이 잘 불러야 되거든요. 예. 뭐 구슬이 서말해도 꾀야 법이라고 꾀기를 잘 꾸이셨어. 아, 그 여성 파트가 데코레이션 해주는데 아주 멋있네, 거기가. 아무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세요. 결론은 그거야. 아, 진짜 너무 노래가 좋으네요. 그 469장을 합창곡으로 잘 편곡했네요. 예, 오늘 말씀은, 예, 제목이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뭐 누가 전부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앉아 계신데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지금 일어나시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죠. 다른 의미입니다. 거의 제가 그 새해가 되면 매년 그 여리고 정복 기도를 하면서 꼭 이 여호수아 이제 일장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그게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여호수아서는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이 광야 시대라고 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가나안 시대라는 말이죠. 지난날이 광야에서 연단으로 준비되어진 삶이라고 하면 그 연단을 마친 사람에게 있어서 연단 마친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열리냐? 바로 정복하는 승리하는 그 연단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맨날 광야만 계시면 안 돼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야지. 맨날 광야만 계시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한번 그 교회에서 1년 내내 출애굽기를 1장부터 쭉 설교를 하셨대요. 아, 그러면서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얼마나 그 사건이 많아요. 애굽에 나오는 10장부터 시작해서. 아, 10장이 교회에 일어나는데 혼났대나 한테 그래서. 아, 그 자니 괜히 출애굽기 가지고 해가지고 아주 10장 만나서 혼났다 그러는데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새 들어와서, 응? 진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호수아 시대를 여는 그런 새를 열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시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1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누구? 살아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살아있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바톤을 넘기는 그런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가 나옵니다. 죽었다 살았다가 나오는데 죽었다 살았다는 뭡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 주었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사명과 생명의 함수관계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느냐? 뗄래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에게는 사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창조주요 절대자요 전능자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죽은 자에게 맡기지 않냐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빌리티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빌리티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직을 임명합니다. 새로운 직분을 이제 직분을 드리는데, 새로운 직분을 드릴 때에는 뭐를 보고 드리느냐? 여러 가지 자격을 보죠. 뭐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성도 간의 인간관계, 이거 다 검토합니다. 다 검토합니다. 그리고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 직무를,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왜? 교회 직분은 감투 아니고 계급이 아닙니다. 감투가 아닌 벼슬이 아닙니다. 예. 벼슬은 뭐 그냥 감투는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감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이 이 직분을 드리면, 임명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까? 제일 먼저,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뭐냐면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걸 검토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는 도정 절대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그럼 모세는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던 거냐? 아니면 그 반대냐? 성경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생명이 다 되어서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여기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로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사명이 끝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생명이 끝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 죽을 때가 120세입니다. 120세 됐을 때에,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가 되어 죽을 때에 모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시력이 젊었을 때하고 똑같았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젊었을 때처럼 기력이 똑같았습니다. 건강이. 그리고 눈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저기 이제 가나안 땅 강 건너, 요단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학수고대하든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그 가나안 땅 좀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그 땅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알았으니 그만해도 좋하니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사명을 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에게 네 지도자의 자리를 내줘라 딱 그럽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수명이 다 돼서 사명을 더 이상 감당 못하는 게 아니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약에 쭉쭉 올라가면, 인류 진짜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제 노아가 나오고, 그 위에 쭉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 아시죠? 예를, 에녹 아시죠? 에녹이, 퀴즈. 지금 상품은 없지만. 에녹이 몇 살에 인생이 끝났게요? 예? 365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었고, 뭐냐면, 에녹이 승천 1번 타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승천의 1번 타자입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듯이. 최초의 승천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으므로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에녹이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갔으므로 이 땅이 없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딱 데려가십니다. 왜? 사명이 끝나니까. 사명이 끝나니까 365년, 그때는 몇 년까지 살았어요? 800년, 900년, 뭐 거의 1000년 가까이 다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만 365 짧게 살고 딱 데려가 버립니다. 왜? 사명이 끝났거든. 무슨 사명?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보자고 싹 데려갑니다. 그럼 에녹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아셔야 되냐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 개념하고. 그런데 무드셀라 났을 때 무드셀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드셀라지 뭐예요, 목사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가 쏟아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딱 낳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라. 심판이 다가왔다. 이렇게 경고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에녹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진짜 믿음 좋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면 네 사명 다 감당했다고 싹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쭉 흘립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969. 우리 인류 가운데 제일 오래 사셨습니다. 969세 사시고 살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너무너무 지겨워.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럼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워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드셀라 이름이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졌으니까. 그랬더니 자기 밑에 쭉쭉쭉 뭐 손자 쭉 나와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태어납니다.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일어났게요? 홍수가. 아, 알았습니다. 다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창세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출애굽기 관두고 창세기부터 한번 해야 되겠어. 예.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600세 홍수가 납니다. 손자에 대해서는 노아가 무드살라의 노아가 손자에 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살라가 969세로 죽습니다. 969세니까 노아가 600살이 되자마자 2월 달에 홍수가 나는데 그 전에 죽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라멕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777세 죽습니다. 라멕이 언제였습니까? 라멕 역시 홍수 나기 직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났을 때 오직 구원 받은 사람은 누구? 노아 가족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에녹도 자기 사명 끝난 건 데려가고 하나님은 무드살라 왜 969세까지 기다렸습니까? 969세 때 무드살라가 969세 때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살려두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또 노아의 아버지 라멕 왜 777에 죽습니까? 37?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수가 오기 전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노아 가족만 구원받는 게 되니까. 홍수 전에 죽어야 되니까 그게 홍수 전에 죽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 그것도 다 데려가. 이 사람은 969세 데려가고 770세 데려가고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노아만 탁 남겨놓고 방주 짓게 만듭니다. 그럼 신약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가면 사도들이 오순절 마을에서 성령 받고 나서는 팍 그전 도망댕기던 친구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댕깁니다. 예수 복음.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핍박이는 마귀가 장난하고요. 축복받으려면 마귀가 장난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아.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막 마귀가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제자들 다 갖다 붙잡다 가만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사형시킵니다. 제일 먼저 1번 타자로 야고보가 죽습니다. 물론 그 앞에 스데반이 죽었지만 제자 중에서 1번 타자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다시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그랬는데 그 밤에 어떻게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딱 빼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열받아가지고 막 찾으러 왔어. 빨리 수배하라고. 찾아가지고 빨리 처형하라고. 근데 찾다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놨는데 어떻게 찾아? 하나님 보호하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서 갑자기 급살맞습니다. 예, 그런 걸 급살이라고 그래. 예, 금방 죽었어. 벌레가 먹어서. 벌레가 어디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벌레가 어디를 먹었는데 분명히 성경은 벌레가 먹어 충이 먹어 죽었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지가 먼저 죽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한이 있어요. 헤롯의 사명은 뭡니까? 사도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딱 죽이고서 야고보를 죽여서 핍박하는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먹게 만들어서 데려갑니다. 야고보 뭡니까? 야고보 사명은 뭡니까? 순교를 첫 번째 1번 타자 순교하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고보 딱 데려가서 순교로 데려가서 순교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12 제자 중에서 순교 안 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퀴즈. 순교 안 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순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야. 도망 다니다가 순교 안 한 게 아니야. 요한을요, 끓는 가마 기름을 펄펄 끓였어요. 큰 솥에 기름을 펄펄 끓여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안 죽어. 징글징글하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 귀양 보내, 귀양 보내. 아, 귀찮아, 귀양 보내. 귀양은 귀찮은 사람 귀양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밥모섬으로 귀양을 보내. 거기서 이제 굶어 죽으라 그러고. 거기서 뭐 벌레 먹어 죽든지, 뱀에 물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으라고 해서 죽으라고 밥모섬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습니다. 거기서 봐서 계시 받은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는 새로운 마지막 때의 계시록을 기록해 하시려고 기름감아 들어가도 안 죽게 만드셔가지고 결국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우리 육신이 다 늙고 낡아 빠져서 그래서 그 수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나면 수명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뭐 건강이 나빠져서 늙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은 뭐냐? 우리의 수명이 생명, 우리 육신적인 생명의 소환의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사명이 더 이상 남았냐 안 남았냐가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사명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사명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명이 있으신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회자가 되고 뭐 선교사라고 그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을 맨날 먹을 걸 대줬던 사람도 나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호해줬던, 돌봐줬던 사람도 나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잘 순종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쉐하게 해줬던 사람도 나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도 나와. 별별 종류의 사람이 다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기와 똑같은 동역자로 대우하고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상급을 주리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친교 당번 한번 합니다. 온 교인들 한번 식사 대접을 한번 합니다. 이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청소합니다. 설거지합니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우리 꼬마들이 맨날 수년째 주보를 맨날 접습니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 누가 접었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 접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접습니다. 그거. 예. 다른 데 가면 또 할머니들이 새벽기도 나왔다 주일날 새벽기도 나왔다 접으시거든요. 대개 보면 다른 교회는. 근데 우리 주일학교들이 접습니다. 새벽기도 나왔다? 그거 접고 이제 엄마들 기다려, 이제 엄마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 엄마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주보 접는 사명 감당하고 부모들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가가지고서.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예. 다 사명이요. 헌금위원 하는 것도 사명이고, 찬양되는 것도 사명이고, 예. 찬양 안 내는 것도 사명이고, 다 사명이에요. 이게 다 사명. 예. 그 사명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일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햄버거를 구우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햄버거 먹은 저 사람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이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태권도장 합니까? 와! 딱 쳐면서 마귀를 박살낸다. 맨날 마귀 박살내니까 그 발 밑에서. 얼마나 큰 사명 감당합니까? 십자가 군병이지. 예? 맨날 식당에서 밥만 합니다. 하나님, 이 밥 먹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느 신학교 식당에서 평생을 밥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 잘 몰라요. 식당이 안에 있으니까. 주방에 있으니까. 근데 그분 맨날 밥을 푸면서 이거 먹는 주의 종들, 신학생들 다 하나님 세게 복음하여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게 그게. 예. 하나님 앞에 사명은 안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명이 이제 옮겨가는데, 사명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겨가는데, 그 표현되는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말할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렇게 말하고, 여호수아를 말할 때는 모세 시종 여호수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종이란 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를 얼마나 받들어 충성하는지 딱 한 줄에 나옵니다. 모세는 회막을 떠나 볼일 보러 갔으나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40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입니다. 시종. 모세의 종으로서 40년을 그가 훈련받습니다. 아, 우리 모세 목사님, 우리 모세 목사님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을 40년 동안 뒷바라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섬기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그럼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는데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모세의 시종으로 됐습니다. 모세 신분권 노릇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 40년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비설들도 모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밑에서 모세를 도와주고 일꾼으로 일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마침내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지는 이유가 뭐냐? 모세가 뽑힌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딱 한마디로 나오는데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딱 나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자기 주어진 포지션을 떠나지 않았다. 자기 주어진 임무를 떠나지 않았다. 자기 사명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사명자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임무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임무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엄마 임무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뭐 목사가 목사 임무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집사가 집사 임무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연단을 잘 통과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하면,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가면 열두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죠. 보고할 때 열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린 이 전쟁에서 집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대요.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욕을 하면서, 너 우리 다 죽이려고 그래?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온 군중이. 근데도요, 여호수아 갈렙은 까딱 안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시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많은 연단 과정과 훈련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야. 많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야. 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루아침에 주의 종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장로가 그냥 장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장로,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안수집사,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권사, 아무나 안수집사, 아무나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만큼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 봤는가? 얼마만큼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 봤는가?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는 참 존경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통령 출마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이 물고 뜯고 사람 험집을 냅니까? 아이, 더러워서 나 때려쳐. 안 해! 출마 안 해, 나 대통령 안 해. 그리고 나 같으면 관둘 것 같아. 근데 그거 다 감당하면서 된다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대통령 시켜놓고선 계속 흔들어요. 또 내려와라, 내려와라. 올라갈 때 언제부터 내려오래, 또 이제. 근데도 그, 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대꾸 안 하고 그냥 자기를 꿋꿋이 해나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치를 더 높은 위치에 놓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기실 때에 나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여러분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끼리 앉아서는 대통령 욕을 하지만 우린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가면 감당할 수 있겠네 이 말이에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네. 어느 당 누가 대통령 되든지 간에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대통령 자리는 거 안 두고 장관 자리도 못해요. 아니 장관 자리는 거 안 두고 면석이도 못해. 면석이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알아요. 맨날 주민등록 뛰어와가지고 막 사람들 욕하고 그러는데. 예? 구급공무원도 얼마나 힘든데 구급공무원도. 뭐 이사관 부이사관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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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야, 저 정도 연단 거쳤으니까 저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벼슬이 아닙니다. 예.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잘못 맡길 수도 있겠지. 어떤 때는 잘못 보고. 그래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 그런 그릇이 되어 가요. 예, 나는 감당 못합니다. 목사님 제발 좀 이거 좀 사양해 하겠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하려고 하면 그렇게 그릇이 돼간다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아버지 연습하고 나온 분이 있어요. 뱃속에서 지금부터 엄마 연습하고 나왔냐고. 예, 엄마가 뭔지 아빠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했어. 근데 아, 아빠가 이런 걸 아빠 노릇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되어 있고 애들 키우고 있고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있고 그러더라니까. 맨날 잔소리만 듣던 사람이 왜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엄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안 부르고 모세의 종이라고 부르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안 부르고 왜 모세의 종이라고 불렀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 안목사의 종이었던 암흑의 집사, 암흑의 장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안목사의 종이었던 암흑의 권사, 암흑의 안수집사, 암흑의 장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음 사명을 넘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나님의 종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목사의 종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장 되고 싶으세요? 나도 오너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사장에 충실한 종이 되세요. 지금 오너에 내 직장의 상사에게 충실한 종이 되세요. 그럼 내가 그만 오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쌓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덕 맥밀란 이번 2020년 2월 다음 달에 월마트의 CEO가 됩니다. 그 사람이 월마트 알칸사소 창고에 트럭에서 물건 내리는 파트타임 잡이었었습니다. 템포러리. 예, 물건 내리는 사람이, 저 창고에서 물건 올려주고 내리는 사람이 트럭에. 그 사람이 지금 20몇 년 만에 지금 월마트 CEO가 됐습니다. 예. 자기 주어진 영역에서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월마트 직원 가운데 별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충실하게 자기 사명 감당하니까, 어느 날 한 단계 올려주니까 또 잘해. 또 한 단계 올려주니까 또 잘해. 샘슨 클럽을 맡겼더니 또 잘해. 해외 사업부 맡겼더니 또 잘해. 그래도 결국에는 그가 네가 CEO 해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아침에 로또리 떨어져 복권 터지듯이 세상 출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철저하게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1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테스트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당신 장로해야 되겠다. 당신 목사해야 되겠다. 예, 맡기는 거예요. 예. 원칙적으로 성공은 벼락치기 성공은 없습니다. 벼락치기 성공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권 맞는 거고 칼 들고 총 들고 나가는 거. 이것만 벼락치기 성공이고 나머지는 다 순리적인 정상적인 성공입니다. 비정상적인 성공은 복권 터지는 거고 칼 들고 총 들고 나가는 거. 정상적인 성공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멍 가게에서 조금 더 큰 가게로 조금 큰 가게로 이렇게 해서 스텝 바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월마트가 되는 거예요. 월마트가 지금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있었습니다. 알칸사스 저 산골짜기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있었습니다. 월마트가 원래. 예. 여호와의 종 모세, 그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이 쭉 연단시킨 다음에, 쭉 연단시킨 다음에, 막판에 많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군중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목숨 걸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엄청난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네 입을 넓게 하려면 뭐예요? 우리 입을 넓게 해서 뭐 자기가 좋은 것만, 은혜만 많이, 축복 많이, 무슨 많이, 좋은 것만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만 연단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을 넓게 열면 여러분 주스만 들어갑니까? 물도 들어가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예. 다 들어갑니다. 축복만 원하지 말고 연단도 시련과 고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큰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딱 이제 사명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어나. 뭐 계속 앉아 있었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이제 일어나, 일어나, 이제 일어나,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 일어나는 거죠.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뭐예요? 일어나는 게 시작입니다. 네, 일어나는 게 시작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순종하는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시간적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시간적 기준이 어떤 겁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순종의 시간적 기준은 언제든지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제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일관되게 하라, 하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시간적 기준은 어디입니까? 지금입니다. 언제든지 명령은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모든 명령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명령은 시간적 기준이 지금입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시간적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 명령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지금. 아 과거에 제가 많이 했습니다. 쓸데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 제가 앞으로 좀 더 두고 있다 한 1년 후에 잘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예, 지금. 지금 예수가 놓을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놓을까? 예, 지금. 또 하나, 시간적 개념이 기준이 잘못된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품적과 또 성품과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바로 순종 못하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이건 뭡니까?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운명이 안 달라집니다. 습관 고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우유 부단. 결단력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우유부단한 사람. 성품의 문제죠. 습관의 문제기보다. 이 우유부단해서 빨리 순종이 액션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소심합니다. 이것도 성품의 문제. 소심해서. 소심해서 결단을 못 내립니다. 액션 탁 취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겁이 나서. 이건 뭐 소심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두려워서. 그래서 액션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성품과 습관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안 오래 했느냐를 떠나서 이 성품과 습관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운명의 3초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의 3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운명의 3초가 뭐냐면 본능적 충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건이 다가오면, 어떤 사건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내에서 본능적으로 리액션이 나와요. 충동이 나오는데 그게 3초입니다. 3초. 요 3초를 이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거 잠깐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본능적 충동인데 부정적인 충동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충동. 안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무슨 충동이냐면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싶은 충동입니다. 말은 안 될 것 같다고 말,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속에는 원인이 뭐냐면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두 번째, 말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변명하지만 무슨 충동이에요? 도전을 피하고 싶은 충동. 이 속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 번째, 비전이 없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충동. 사람이 안주하고 싶거든요. 예. 위험부담을 싫어하거든요. 네 번째,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무슨 충동인지 아세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충동. 예, 책임지고 싶지 않은 충동 때문에 말은 뭐 비난받지 않고 무슨 사람들 여론 뭐 이따 소리 합니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할 만큼 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무슨 충동? 주어진 일 외에는 하지 않으려는 충동. 여섯 번째,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하지.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뭐예요? 행동하지 않으려는 충동. 이런 부정적인 충동이 있는데 3초의 임팩이 옵니다. 요 충동이 3초에 오는데 그 3초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충동을 이기는데 3초가 걸립니다. 요 3초만 이기면, 이 부정적인 충동을 이기면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긍정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의지로 성령 충만 안 받아도 의지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 3초 동안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충동에게 진대는 거예요. 특히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 예. 요거 탁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3초까지도 안 걸려. 요거 1초도 안 걸려. 똑딱. 예. 똑딱이면 이거 끌 수 있어. 내일부터 갈게. 내일부터 간다는 사람 하나 무섭지 않습니다. 1년도 안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안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예?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지금 많은 여섯 가지 핑계를 냈어요. 여섯 가지 핑계를 댔는데 그 모든 핑계들이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거잖아요. 다른 객관적인 조건을 객관적인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3초 부정적인 충동 그 3초를 못 이기는 거예요. 3초를. 아, 목사님 저 3초 참아볼게요. 근데 안 되네요. 아니요, 참아봐. 한번 출해, 또 출해, 자꾸 출해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들이야. 그래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이 뭐냐? 하나님, 좋아요. 요단강 들어가겠습니다.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예, 돌겠습니다. 여리고성 돌겠습니다.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다음에 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이 걱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안 갈라지면 어떻게? 안 무너지면 어떻게? 병이 안 나면 어떻게? 안전병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그 다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내 책임이야. 내 맘이야. 근데 그 다음엔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순종했다, 믿었다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약 조항입니다. 성경의 계약이죠. 성경의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네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고, 네가 밟으면 갈라지고, 네가 때리면 깨지고, 네가 돌면 무너지고. 그러면 도는 건 내가 돌고 무너지는 건 누가 무너?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야. 만약에 안 무너졌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도는 사람 책임이에요? 안 무너뜨리는 사람 책임이에요? 예, 오병이어를 갖고 오라고 했으면 주님이 그래서 오병이어 갖다 드렸었는데 5천 명은 못 명했어. 5 명만 밖에 못 명했어. 그 나머지 5천 명, 뭐 4,950명은 어떻게 해? 누구 책임이요? 주님 책임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보통 건방진 게 아니야. 자기 하나님이야? 자기 하나님이냐고. 왜 내가 책임지냐고 그걸. 되든 안 되든 누굴 리스폰시빌리티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나는 돌았어요. 나는 요단강 들어갔어요. 됐지? 끝난 거야 이걸로.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해버리면 되지. 뭘 속삭이고 있어.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여호수아 4장 보세요. 이거 두 장만 넘어가면 돼. 두 장만 넘어가요. 여호수아 4장. 하나님 답답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요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단강 건너 가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 24절.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거기까지만 같았나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요단강 건너갔어요. 진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건너갔어. 건너가고 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요단강 밟았더니 갈라졌지. 그리고 강이 말라가지고 맨 마른 길 걸어가지 건너왔지. 뭐와 똑같은 줄 아니? 우리가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옛날에 홍해를 건너갈 때도 너희 앞에 요단물을 마르시고 마르게 하시고 가르게 가르시고 마르게 하셔가지고 너희들을 건너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건으로 입증해 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봐라. 그냥 말씀이 아니고 실제 사건을 가지고 보세요. 요단강하고 홍해하고 똑같이 갈라졌잖아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또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걸랑 지난 홍해 갈라진 걸 보고 니들이 건너온 요단강 갈라진 걸 보면 앞으로 여리고가 무너질 거 제발 좀 믿어라. 두 손만 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내가 두 손만 빌을 게 제발 좀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지난 과거 실제적인 사건을 증거를 대고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입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나안 땅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 나중 후의 문제 걱정하지 말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 문제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시고요. 그 이후. 믿은 이후 순종한 이후를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네. 왜 여러분이 걱정해요? 왜 여러분이요? 예. 그 이후를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저번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저희 집에 세배 왔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나 봐.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목사님 옛날에요. 몽땅 다 바쳤었다면요. 54,500원. 다 바쳤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뒤로 어떻게 살았어요? 안 굶어 죽고 살았냐? 안 굶어 죽고 왜 지금까지 살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안 굶어 죽고 지금까지 살았지. 사실은요. 그렇게 몸도 다 바쳤는데요.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그 다음부터 굶어야 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당장 굶어야 됩니다. 일어난 지 안 남기고 다 바쳐버렸으니까. 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거니까. 바치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 다음날 당장 굶어야 되고 잘 데가 없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 청년 때입니다. 그랬더니, 청년, 안 청년, 안 건 청년. 그걸 아시고, 그런 거야. 저기, 우리 교육관에 온돌방이 있어, 하나. 거기서 일단 우선 급하면 거기서도 괜찮아. 제가 참 교회 가기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24시간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그 온돌방에서 살았어요, 당분간. 그렇게 무슨 나는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신문 파리도 하고 뭐 하면서 먹고 살았죠. 예. 그럼 다 먹고 살았어요. 안 얼어 죽어서까지 왔어요. 어젯밤에 우리 수도가 또 얼어 터져서 고생을 했지만 저는 안 얼어 죽었어요. 예. 예. 하나님이 깨끗하게 책임지더라니까. 그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뒤로도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예. 믿은 다음 순종한 다음을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걱정하지 말고 무대포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이요. 예,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이요. 예. 내 책임 아니야. 안 돼도 내 책임 아니야고는. 예, 왜 내가 책임져요? 책임질 능력도 없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허락이니까 그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고 허락하는 데까지만 허락하고요. 그 나머지 걱정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이유를 허락하는 건 안 하고 뭘 걱정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건 가보면 알아. 예, 가보면 요단강 밟아보면 알고 여리고 돌아보면 알고 바위로 지팡이로 바위를 때려보면 알아.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해보면 알아. 정종 회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보통 셀러리맨들이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 많아지. 지가 책임 안 지려고 안 된다 소리 많이 합니다. 아무개 과장, 아무개 부장, 이거 이번 프로젝트 좀 해봐. 그러면, 저 회장님, 이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말은 잘해. 하여튼 안 된다는 걸 쭉 논리정연하게 안 된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참 이제 은혜 받고서 이제 정종 회장 은혜 받고 나서 한 가지 묻겠네. 잘 해봤어? 해봤어? 안 해봤습니다. 해봐. 그분도 목소리잖아요. 해봐. 목사로 회장 같지는 않아. 에? 해봐 그래. 그럴 것이야. 여러분 안 된다 쓰라고 앉아있을 바에는 가서 해보는 거야. 해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남는 게 있어. 경험이 남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경험이 남아. 안 돼도 경험이 남고 경험을 얻어지는데 경험이라는 노하우가 생기는데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무덤을 파야 돼. 왜? 이렇게 계속 안 된다고 우리 거기 있었어. 이제 요단강 안 건너가고 이거 안 갈라져 안 갈라져 안 갈라져 안 갈라져, 안 갈라져. 이건 이제 죽어도 못 건너가. 우리 안 돼 안 돼. 그래서 계속 있었어. 죽을까 안 죽을까. 늙어 죽지 이제. 그 자리가 무덤 되는 거예요. 건너가 보지도 무릎 발도 못 딴 거 보고 그 자리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더라. 근데 안 갈라졌어. 물에 빠져서 간신히 수영해서 간신히 나와서 야 되게 물 차갑더라고. 되게 깊더라고. 너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 모르지. 아무도 모르죠. 안 가. 안 들어서 모르지.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 이게 누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누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물에 빠져 죽더라도 건너가세요. 예, 건너가서 물이 얼마나 찬지 그락도 얼마나 찬지 얼마나 깊은지 그락도 하나 알 거 아니야. 예, 여기서 있으면 죽을 때까지 요단강이 얼마나 찬지 뜨거운지 뭐 온천물인지 뭐 한탄강물인지 모르고 그 자리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 이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 그게요. 예. 그래서 믿음은요 무식하게 믿는 거야. 예, 무대뿌로 믿는 거야. 계산 없이 믿는 거야. 계산하는 건 지식의 이론이야.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야. 그냥 해버리는 거야. 죽이든 말든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누가? 하나님 책임지니까. 하나님 책임지니까. 예. 일어나세요. 액션을 취하세요. 지금 순종하세요. 지금 믿으세요. 본능적 충동을 이기세요. 불쌍을 이기세요. 그리고 액션을 취하시면 여러분 앞에 동일하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요단강이 문제가 안 되고 여리고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앉아서 머리로만 계산하는 신앙생활 끝내게 도와주시고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단강 밟으면 갈라지고 돌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